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을 관통하는 육체적 고통과 그녀의 사랑을 상처주는 정신적 고통을 담담한 표정으로 마주봅니다. 침대 위 미술관, 오늘은 외유 내강 여성 작가 프리다 칼로를 만나볼까요? 침대 위 미술관 70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 미술관 이상호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다들 뭐 열 나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그런 거 없죠?
네.
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하루 썼다가 귀찮아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갑갑해가지고 네, 뭐 저는 뭐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힐 일이 없어가지고 네
자진
네? 자진 격리자냐?
자진 격리
그럼 여기 못 나오죠 여기 못 나오죠
아 그 진짜 위험한가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맨날 연락 와서 조심하라고
하긴 요즘에 뭐 중심관 가도 사람이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강남역만 봐도.
맞아요.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길.
그러게요. 다들 조심하세요. 지금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서 뭐 4차 감염자도 나오고 지금 지역 감염, 뭐지?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꼭 마스크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베개배구 전시 듣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작가, 어떤 전시회를 소개해 주시나요?
전시회 소개가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 작가 전시회를 가져왔어요. 전시명은 프리다 칼로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이고요. 6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되는 전시라고 하네요. 소마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성인 기준 13,000원 입장료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침대의 미술관에서 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여성 작가 특집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여성 작가이죠.
맞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프리다 칼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시에 나오는 작품 위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여성 작가 특집을 못 들었던 분을 위해서 간략히 프리다 칼로에 대해 소개하자면 프리다 칼로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소아마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쇠약해지는 장애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18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척추와 오른쪽 다리 자궁을 관통하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여성 작가 특집 때 여성 작가들이 다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녀는 학생이던 시절에 당시 유명한 예술가인 디에고 리베라와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2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되었죠.
네.
그러나 리베라의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여자 관계 때문에 프리다 칼로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상당히 많이 겪었고요. 급기야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지만 1년 뒤에 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되죠. 그러나 바람기 다분한 리베라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고 프리다는 그를 어떤 남녀간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우주적인 차원의 사랑? 어머니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죠. 그녀는 사고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리베라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죽을 때까지 또 계속 겪었어야 했죠. 육체적, 정신적 절망을 딛고 작품 세계를 만들어간 여성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인가요?
아니요. 머리야. 그럼 여기서 작품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 작품은 프리다 칼로가 어떤 면사포 같은 것을 써가지고 얼굴만 나오게 한 모습을 그렸어요. 자화상 같은데요.
네.
그 이마 위쪽으로는 꽃이 피어 있고 뿌리로 보이는 가지들이 화폭 전체에 뻗어나가고 있어요. 프리다 칼로 이마에 보면은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디에고인 것 같아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나네요.
프리다 칼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자기의 몸을 관통했던 그런 전차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를 만났던 사고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차 사고는 육체적 고통을 주었지만 디에고와 만났던 사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죠. 이 두 사고는 프리다 칼로를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악어로 만든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육체적 고통보다는 디에고와의 사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칼로의 작품의 주요 테마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디에고의 바람기에 여느 여인들처럼 상처를 입었지만 이후 디에고를 남성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닌 그 아까 말했듯이 우주적 차원에서 정말 어렵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프리다의 이마에 디에고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제3의 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3의 눈.
천진방 같은 거구나.
천진방?
천진방. 천진방.
여기 가운데 이마에 눈이 달려있는.
티벳 불교나 종종 다른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 이 제3의 눈은 우리가 가진 이 두 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뭐 심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뜻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것이 이마에 달려있다고 믿어졌었죠. 프리다는 제3의 눈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워하는 것을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디에고인 거죠.
디에고가 준 그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약간 내면의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군요.
이렇게 디에고의 얼굴을 자신의 이마에 고통스러운 보석처럼 박아놓았는데요. 디에고를 향한 사랑이 프리다의 이마에 그런 뭔가 제3의 눈을 열게 해준 거죠. 현실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떤 마치 그냥 디에고를 자기 품속에 품고 다니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약간 우주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건지 가늠이 되세요?
종교적 느낌이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디에고교.
아 그렇구나.
디에고교. 고등학교 이름 같다.
지금 인터넷 용어로 막 바꾼다면 디에고 교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네.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약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약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남편인 사람은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프리다 칼로가 이제 그런 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후반에 이제 죽기 전에는 자기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디에고가 바람을 피든 뭘 하든 이제 그거를 관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신경 쓸 지경 그 새도 없이 자기 몸을 추스르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저는 봤을 때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을 뭐 사랑해서 좋았긴 했지만은 디에고도 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의 작품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고 예술적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든 생각인데 그냥 처음에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남녀로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그 남녀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족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이 나간 게 프리다 칼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리다 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오직 디에고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이혼했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디에고랑 헤어졌던 연인들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양성애자 그렇죠. 네,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사람이 프리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에 가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디에고를 사랑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의 예술적인 그런 작품의 기질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냥 뭐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제3의 눈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폴 맥카트니가 떠오르고 밥을 먹어도 폴 맥카트니가 떠오르고 그런 거지.
그치 그치 그런 사람 그런 거죠. 비유 비유 적절하네요.
그런 거죠. 폴 맥카트니 사랑입니다. 네. 아무튼 네. 뭔가 내 내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네. 또 칼로가 이렇게 단아하게 신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게 또 참 재밌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프리다 칼로가 이야기했던 디에고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라님이 조금 읽어주실까요?
한쪽 다리를 잘라냈다.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내게 남은 건 정신적인 충격과 혈액순환마저 바꿔놓은 불균형이다. 수술한 지 7달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누워있고 그 어느 때보다 디에고를 사랑한다.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림도 계속해서 그리고 싶다. 만에 하나 디에고가 죽는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뒤를 따르리라. 디에고가 죽은 뒤에도 내가 살아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내게 그는 아들이자 어머니이며 배우자이고 내 전부이다.
되게 예쁜 목소리로 분위기 있게 읽어주셨네요.
네, 되게 진짜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진짜 그런 사람이네.
라고 어렸을 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렵군요. 남녀간에 가능할지.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
모르겠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창 그 빠져 있을 때 초반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네, 초반에.
딴 이야기인데 네.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창 국화코디 향기라고 그 소설책 아세요? 그
예전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고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근데 친구가 그 국화꽃 향기에 편지 써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가지고
싫었어요?
그때 진짜 지금 진짜 이뻐졌는데 그때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애기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받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진짜 그래갖고 찼던 기억이 있는데
슬픈 추억이 있구나.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름다워지셨나 봐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애기들은 진짜 꼭 어릴 때
네 일찍 잡으시길 잘하세요. 네,
진짜 그 진짜 느끼고 제일 싫어하게 느끼고
이렇게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국화꽃 향기와 함께 하셨군요. 네,
이렇게 갑자기 옛날 기억이 나.
근데 진짜 그때는 그 소설을 보고 정말 엄청 감동을 받았었어요. 정말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약간 그런 생각.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게 아마 나중에 박해일이랑 해서 영화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자 주인공 한 명이 불치병이라서 전형적인 불치병에 걸린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슬펐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봤었을 때.
그 작가가 쓴 작품이 모두 사람이 주인공이 죽는 걸로 유명했었죠.
아 그런가요? 다른 작품도 있었나?
다른 작품이 되게 많았는데 다 사람이 막 죽고 아프고 불치병 걸리고 자살하고
제가 그 나이 때 되게 그런 소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죽음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같아요. 어렸을 때 그게 이게 근데 네, 실제로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군요. 프리다 칼로가
그쵸. 근데 그렇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느낌은 아니라 디에고가
막장극 같은
디에고가 너무 워낙 여성 폭력이 심했던 사람이라서
미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다음으로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목걸이를 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나라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프리다 칼로가 마치 증명사진처럼 목 정도까지 나오는 자기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단아하게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기고 목에는 회색 목걸이를 하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약간 얼짱 각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프리다 칼로 자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남성적인 얼굴이죠. 칼로는 그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프리다 칼로의 남성적인 듯한 면서도 여성적인 듯한 약간 중성적인 미묘한 느낌의 자화상이 유명한데요. 자화상 살펴보시면 하나같이 다들 무표정하고 수치 많은 일자 눈썹이고 눈썹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들어올린 머리랑 왜인지 모르겠지만 콧수염을 묘사해놓은 것이 도드라지죠.
실제 사진을 저희가 봤는데요. 실제로도 콧수염이 있네요.
실제 얼굴과 포트렛이 상당히 흡사하죠.
그 포트렛 보면은 되게 뭔가 약간 과장돼 있는 느낌도 들고 뭔가 진짜 회화적인데 실제 사진을 보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얼굴도 되게 회화적이에요. 네, 얼굴도 진하게
회화적이게 생겼어요.
특히나 저는 여기서 수염에 조금 특이함을 느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됐든 남성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굳이 수염을 묘사해 놓은 거가 조금 특이한 거예요. 이런 게 남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자로서는 어떤 감추고 싶은 것들인데 프리다는 그런 터부를 무시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랑 살 때는 여성스럽게 머리도 묶고 뭐 되게 디에고가 좋아하는 토속적인 의상도 있고 뭐 얼굴도 가다듬고 했지만 디에고랑 헤어져서 이제 이혼을 했을 때는 일부러 남성성을 밖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넬리 말씀하신 대로 뭐 프리다 칼로는 동성애에 잠깐 빠지기도 했었죠. 프리다 칼로는 근데 성격적으로도 조금 그 아담한 그런 외모랑은 달리 어떤 모임에 가서든 막 말을 거침없이 하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막 욕을 섞어서 얘기를 했나 봐. 좀 그렇게 얘기하고 뭐 데킬라도 퍼마시고 뭐 그래서 뭐 주변에 사람이 되게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냥 영화 프리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프리다 칼로의 대한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프리다 칼로랑 되게 닮았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영화에서 보면 프리다 성격이 되게 몸이 아파서 되게 연약할 것 같지만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여성 예술가다운 그런 성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대차고 그런 성격이죠.
약간 좀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연약하고 여리고 소심함이 많고 약간 좀 약간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그림은 아닌데요. 이 이전에 봤던 목걸이를 한 자화상과 같은 맥락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양복을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정말로 프리다 칼로가 황금색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자처럼 양복을 입고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한 채 앉아 있어요.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고 바닥에는 갓 자른 듯한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요.
왜 여자들이 실연을 했을 때 머리를 자르잖아요. 마치 실연을 하고 나서 머리를 자른 듯한 프리다 칼로의 모습인데요.
진짜 남자 같다.
이게 디에고랑 이혼한 직후에 그린 그림이래요. 디에고가 이렇게 프리다가 이렇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꾸미고 다닌 데에는 디에고의 취향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디에고가 토속적인 의상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런 화려한 의상들을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이혼한 직후에는 복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더라고. 현대적인 복장으로. 그래서 이 그림도 보시면 현대적이고 여성적이지 않은 남성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그린 거죠. 손에는 가위가 들려져 있는데 그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이혼한 남편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죠. 이 그림 위에 보시면 악보처럼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악보에 적혀져 있는 가사를 보면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해요. 나라님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것 봐. 너의 머리카락 때문에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너의 머리카락이 없구나. 더 이상 널 사랑할 수가 없지. 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뭔가 헤어짐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끊고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디에고에 대한 사랑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다고 느낀 점이 칼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디에고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좀 크네요. 딱 봐도.
그래서 제가 소개할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리고 그럼 제
네, 그러면 뒤를 이어서 코넬 님이 프리다 칼로의 연인이었던 디에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디에고 리베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요즘에 그 프리다 칼로랑 디에고가 전시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종문화회가 미술관에서 5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금 여기서는 디에고 리베라의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다들 그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디에고 리베라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만 들었고 아 프리다의 연인이었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덜 알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오히려... 느낌이 있죠. 워낙 프리다 그림이 여성적이기도 하고 뭔가 마음을 끄는 감정적인 마음을 끄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리다
네,
그림들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작품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벽화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멕시코의 신화, 역사, 혁명적 이상을 표현한 가장 멕시코적인 화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에고 리베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멕시코에 대한 시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821년 스페인에서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돼요. 멕시코는 100여 년간 무려 20차례 이상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100여 년간 20차례?
네. 독립하고 나서 100여 년간 그렇게 혼돈 속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사회였죠. 특히 1876년 정권을 잡은 프로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여 년 동안 독재 정권을 했었는데 이때 너무 빈부격차가 커가지고 국민의 91%가 빈곤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알바로 오베르곤이라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족 문화를 부흥시키고 이 멕시코 사회를 재건하자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술에 대한 사업도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벽화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참여한 작가들이 진짜 멕시코를 대표한 작가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디에고 리베라였고 그래서 이들은 대중에게 동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예술이 지향할 것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벽화 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죠. 옛날에 유럽의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 같은 경우에 되게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벽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린 벽화는 되게 민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사회적인 이런 걸 벽화를 통해서 다 잡아서 우리 멕시코를 이끌자.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예술운동이었던 거죠.
또 벽화 같은 경우는 미술관에 걸려서 개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의미도 있게.
그래서 공공장소에 벽화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술가들이 벽화들 그렸던 거예요.
프리다 칼로 못지않게 디에고도 전혀 작품의 방향은 다르지만 굉장히
당시에는 프리다 칼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가였죠.
그렇군요.
되게 좀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혁명가 스타일의 예술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취적이고 상남자 같은 스타일 때문에 여자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 디에고 리베라는 1886년 12월 8일 멕시코 중남부의 광산 도시 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는 쌍둥이였는데 동생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사였다고 해요. 그 광산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디에고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해서 소질이 많아서 아버지가 디에고를 알아보고 그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진보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부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데모크레트라는 진보 잡지를 반행하는 등 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서 디에고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에고는 그 후에 성장을 하고 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 수중 중에 파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에고를 많이 아껴가지고 자신의 작업실에 파나실에 맨날 이렇게 들락달락 하게 해줬고 그리고 디에고는 그 파나 공방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복제화들과 멕시코인의 특유의 정서가 배우고 나오는 소박하면서도 힘찬 파나의 매력에 이끌렸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들에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즈텍 문화라고 해서 그 고대 멕시코 인디언 문화라고 해요.
아즈텍 문화.
예, 그 아즈텍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공하면서 그 문명이 멸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인들의 뿌리 같은 그런
토속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향을 많이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에고는 그 후에 1907년에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거기 가서 벨라스케스와 엘그레코, 고야 등의 그런 유명한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서 신인 상업파부터 입체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친했던 사람이 모달리아니와 피카소였다고 해요. 특히 피카소를 정말 존경을 해서 한때는 그런 입체파 같은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많이 그렸긴 했는데요. 150여 점의 그런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그려 한때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극찬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디에고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절대 프리다 칼로 같은 그림은 못 그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사상적인 면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여자로 태어날 것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디에고가 그 입체파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그 후 그림을 안 그리게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러시아 혁명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안 그렸게 됐는데요.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예술은 세상과 시대에 소통을 해야 되고 대중이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진보적인 미술 입체파와는 그후로는 단절하게 됩니다. 좀 더 예술은 대중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도록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예술이어야 되는데 큐비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방향이랑 다르다는 느낌. 너무 진보적이라는 거죠. 그 사회적인 디에고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랑 많이 달라서 입체파의 작품을 안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회적인 미술이 이제 폐쇄적인 사회를 만나면 북한 미술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디에고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너무 멀리 간 거잖아요. 그거는 체제를 위한 그림밖에 그쵸.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적정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로 돌아가기 전에 뭐 유럽 여러 뭐 이탈리아나 런던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프레스코와 그 성당에 있는 그런 청정안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런 자기 자신이 그리는 벽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작품을 하나 보고 가실 건데요. 이거는 그 국립예비학교의 그림 창조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디에고의 첫 벽화이자 동시에 멕시코 변화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작품이었다고 해요. 나라님이 한번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한 사람이 팔을 넓게 벌리고 있고 좌측에 한 6명, 오른쪽에 한 8명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위쪽에는 파란색 나침반 무늬의 장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디언부터 스페인계 인디언까지 모든 멕시코 인종의 역사와 화합을 그렸던 그런 바램을 그렸던 작품이었다고 해요.
상당히 근데 가톨릭의 그림처럼 그려졌네요.
그렇죠. 그런 유럽의 그런 천상화나 플라스코아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디에고가 그렸던 작품들은 이거 말고도 그때 아까 얘기했던 벽화 운동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럽 회화와는 좀 더 다르게 강렬함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리고 평론가들까지도 이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멕시코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당시에 굉장히 미술의 중심시와는 엄청 떨어진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에고 이 예술가 한 명으로 인해 네. 주목을 받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뭔가 그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기서 종교적인 의미가 너무 강한 작품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나라 특유의 그런 강렬함 같은 그렇죠. 게 있잖아요. 인디언이라는 그런 특색도 있고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 뭐 그때 당시에도 이 디에고가 엄청나게 이런 벽화 작품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유명하고 러시아에서도 되게 유명한 작가였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탈린 독재 체제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러시아 문화와 정치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에는 예술로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체제를 위한 그림 작품들밖에 없는 그런 거는 또 경계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쵸, 멋있죠. 안 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자들이.
그 디에고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부피가 크고 못생긴 아저씨거든요.
아, 진짜?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되게 아담해 보이는
그쵸.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성격적인 면이나 기질적인 면이
정말 상남자죠.
매력적인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작품을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대통령궁에 있는 벽화인데요. 그 벽화 일부의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나라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에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어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은 정말 실존하는 사람처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표정들이 네. 정말 살아있네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군인, 뭐 정치가,
농민,
농민, 귀부인, 뭐 왕족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네요. 인디언도 있고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스페인 정복 이전에 아즈텍 문화와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멕시코의 신화와 역사를 표현한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이거는 일부인 사진인데 되게 커요 작품이. 그 성당에 있는 청정화처럼. 그래서 1929년에 했었는데 1935년에 완성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텍의 번성기 그리고 왼쪽으로 시선을 이동할수록 그 스페인의 역사, 스페인의 침략 그 다음에 멕시코 사회의 그냥 변화기 같은 거를 그렸던 작품이라고 해요. 뭐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멕시코 혁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이 작품을 하면서 이때 프리다 칼로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세 번째 결혼이었고요. 아까 진이 언니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디에고는 여성 편향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라서 오는 여자를 막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들은 엄청난 바람을 피웠고 그리고 뭐 불륜도 여동생이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재개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디에고가 프리다와 함께 1930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작가니까 미국에서도 벽화 의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벽화를 의뢰받았고요. 그 멕시코에서도 그 미국으로 갔게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벽화 그림들이 너무 진취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주의자들,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들한테 반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중단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한번 가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으로 가면서 그때 여러 곳에 디에고의 작품을 그렸어요. 그중에서도 록펠러 센터, 그러니까 제프 쿤스 언니가 작품 봤던 그 거기 있는 센터에 들어가는 벽화에서도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 거기서 벽화를 미국에 가가지고 그 벽화의 그림을 그 중에 노동자의 리더인 사람의 얼굴을 레닌의 얼굴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
레닌의
사람이
얼굴이요.
대박이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쵸.
공산주의 국가에 네. 레닌을 그려버렸군요. 그 당시 굉장히 서로 사이도 되게 안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
냉전 시대인데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법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미국에서는 활동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그때 당시에서도 프리다도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멕시코로 건너가서 다른 곳에 이 작품을 더 그리게 되고요. 뭐 이 밖에도 멕시코의 역사 신화는 물론 의학 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역사를 담은 벽화들을 많이 그렸어요. 뭐 작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뭐 18시간 이상씩 작품을 하기도 하고 맨날 스케치북 맨날 끼고 다니고 이렇게 작업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열심히 작업 생활을 계속하다가 아마 프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1957년에 자신의 작업실에서 신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그런 혼란스러웠던 그 멕시코 시대에 멕시코의 그런 시민들을 교화하려던 그런 수단으로 예술 작품을 했었고요. 오늘날까지 멕시코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네요.
프리다 부인이었던 프리다는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던 예술가였고
그쵸.
디에고는 사회의 이야기를 하던 예술가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는 예술가였고 그래서 뭐 죽고 나서도 그때 같이 벽화 운동을 했던 예술가들과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로 네.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사회나 시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큰 인물들은 집에서는 완전 다 개차반이라고
그쵸. 그래서 되게 디에고가 되게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성에 대한 것도 이거는 사회적 교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생활도 공산주의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뼛속까지 공산주의.
아무튼 네, 그런 작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소개해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예, 혹시 전시 가시면은 그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에고의 전시회가 그 소마미 수거비 망고 다른 곳에서 같이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블로그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naver.com/lbcart로 오시면 방송에 소개된 그림과 동영상들 보실 수가 있고요. 트위터에서 lbc_art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방송 업데이트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침대 위 미술관 70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